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이 있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게임이 이제 막을 내렸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종합 2위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저도 아주 재미있게 봤는데 특히 이제 쇼트트랙 보면서 심장이 막 쫄깃쫄깃하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그런 릴레이와 같은 그런 경주인데 선수들이 쇼트트랙을 이제 좀 길게 할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막 달려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눈치를 서로 보면서 서로 앞섰다 또 늦어졌다 천천히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타이밍을 보죠. 내가 언제 치고 나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언제 저 사람을 역전하고 앞으로 치고 스퍼트를 힘써 달려나갈 것인가? 여러분 그 타이밍이 언제냐에 따라서 메달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운동 경기에서도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떨까요? 우리의 일상에도 모든 것이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느라고 또 애써서 준비하고 오셨을 텐데 집에서 빨리 급하게 준비해서 나왔어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버스 정류장에 늘 그렇듯 내가 타야 할 버스가 눈앞에서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빨리 나왔으면 10초만 더 빨리 나왔으면 탈 수 있었을 텐데 타이밍을 놓치고 이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덜덜 떨고 기다려야만 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차라리 급하게 나오느라고 먹지 못했던 그 사과 한 조각 더 먹고 나왔으면 화장실 한 번 더 들렸다가 느긋하게 나왔으면 다음 버스를 아주 자연스럽게 탔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타이밍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 많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4부에는 청년들 많은데 여러분 고백할 때 그죠?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할 때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결혼도 타이밍이고요. 투자하는 것도 타이밍이고요. 공부하는 것도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웃게도 만들고 때로는 울게도 만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기가 막히는 타이밍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룻길 정도 떨어져 있는 요단강 반대편에 와 계십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장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10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이신 하나님과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도 신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아멘 하고 받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편한 거죠. 아니 인간인 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다니.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곳을 벗어나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룻길 떨어져 있는 이 요단 반대편까지 오시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또 다른 긴박한 소식이 예수님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요 베단이라는 마을로부터 온 소식이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 소식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이 병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절에도 나와 있지만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언급하시는 것은 이들의 관계를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시고 5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다라고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특별히 얼마나 더 주목하고 계셨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이 특별한 가족은요, 베단이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과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한 2km에서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마다 이곳에 들리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려주셨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지 예수님께 그들은 아주 특별한 사랑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랑하는 자가 어떤 일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병에 들었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 아픈 자를 다 고쳐주셨던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고쳐주시겠죠. 이것을 가장 시급하게 여기고 모든 하던 일들 다 멈추고 당장 그곳으로 달려가야지 예수님의 이 긍휼과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가 혹은 부모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긴급한 소식 연락을 받았다면 당장 달려가겠죠. 그것이 병원이든 그것이 집이든 어디든 여러분 당장 달려갔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야 하는데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아픈 사람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가지 않으세요. 굉장히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계시죠. 달려가지 않고 이틀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여러분,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여러분, 죽을 병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 잘 알고 있어요. 이 나사로는요, 이 병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뭔가 예수님 실수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시간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하기 위해서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사자를 보냈어요. 그때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이해를 위해서 만약에 월요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월요일날 사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아, 빨리 가서 예수님 모셔오세요. 자, 월요일에 출발을 합니다. 자, 여기 베다니에서 그리고 요단 반대편까지는 하루길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자가 부지런히 가서 화요일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화요일에 듣고 어떻게 하셨죠?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고 머무셨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을 머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러면 언제 출발합니까? 목요일에 출발했겠죠. 자, 다시 가는 그 길은 또 하루길이 걸려요. 그러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무슨 요일일까요? 금요일에 도착하게 됐을 거예요. 물론 이제 얼마나 빨리 사자가 왔다 갔다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그 정도 걸렸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도착했을 바로 그 금요일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날이 금요일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이미 나사로는요 무덤에 4일째나 이미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화요일에 장사가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유대 땅은 무더워서 보통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죽은 후에 바로 그 다음날 장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요일에 장사가 됐으니까 언제 죽었을 거예요? 월요일에 죽었겠죠. 그래서 월요일에 나사로가 죽고 화요일에 장사를 했고 예수님이 도착하신 금요일은 이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이미 나흘이나 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화요일은 나사로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미 죽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이미 나사로는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여러분 틀리셨을까요? 예수님의 뭐 예지력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알고 계시면서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중에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계속해서 조금 나사로의 소식이 그 무슨 이야기들이 이어가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특별히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틀 뒤에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틀 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으시던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요단강 반대로 오셨는지 설명드렸죠?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성모독으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그 목숨을 피해서 위협을 피해서 지금 이 요단 반대편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그 길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땅 이 베다니는요 2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런데 그곳으로 가자고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움직이지 않으셨을 때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사로는 진짜 안타깝지만 아 지금은 갈 때가 아니야. 지금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도망쳐 왔는데 야 거기 가면 예수님도 별 수 없어. 예수님도 거기 가면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틀 동안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다라고 동의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 예수님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는데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설득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이 지난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이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곳으로 가는 것은 정말 자살 행위랑 다름없는 것이죠.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보여지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돌을 든 유대인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을 보면요.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도마가 누굽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는 손을 넣어봐야 합니다. 나는 봐야 합니다.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 그 도마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도마의 뉘앙스는요. 지금 예수님이 가자고 하실 때 용기 100배로 예수님이 가시면 저도 가서 죽겠습니다. 예수님 보내만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결단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체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냥 죽으러 갑시다. 지금 이거예요. 도마의 뉘앙스는요. 모두가 지금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때예요. 그곳으로 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너무나도 뻔한 스토리가 예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바로 그때 예수님은요 반대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지금이야 지금이 최고의 타이밍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은 가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는 너희로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지.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자고 하세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믿게 하려고 지금 이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죽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 두려움을 극복시키게 하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요,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지만요, 사실 결국 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 모두가 다 실패했다고 여겨졌을 때, 그렇게 바라볼 때 그 죽음에서 생명을 살려내고 정말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타이밍을, 죽음과 부활의 타이밍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타이밍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당장의 위험에 놓여있는 그들의 현실에 집중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지금의 그들의 작은 눈동자에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참 잘 이해하지 못해서 많이 실패하고 돌아간 적도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자녀가 두 명 있는데요. 저희 첫째가 몇 살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네? 저를 보면 몇 살 정도 저희 첫째가 될 것 같으세요? 네? 세 살? 아, 틀렸습니다, 권사님. 저희 첫째가요, 올해 중학교 3학년이고 내년에 고등학생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기대하면서. 제가 어린 나이에 극유람을 입어서 저희 아내에게 선택을 받았어요. 20대 때 결혼을 했거든요. 능력자인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일찍 결혼을 했냐면 아내와 제가 이제 선교 훈련을 하면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선교 가자. 그러면서 아 이왕 갈 거 우리 같이 가자 이러면서 빨리 결혼을 해서 선교를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진짜 정말 어렸거든요. 그때 무슨 용기로 결혼을 하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허락해준 저희 부모님들이 더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허락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하고 선교를 위해서 유학을 떠나려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날짜도 받고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는데 뭐가 찾아왔을까요? 아, 그렇죠. 저희 첫째가 찾아왔어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임신의 소식을 전해왔을 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 우리 청년들 혹은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 아내가 나중에 임신했다고 할 때 그 첫 반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제대로 안 하면 평생 힘들어요.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어디서 주워들은 게 있어가지고 최대한 그래도 반응을 잘해보려고 와 진심이 없죠. 눈만 웃고 있으면서 지금 어떻게 이걸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제 내면은요 소용돌이가 치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지? 나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성교 가야 되는데 유학 가야 되는데 지금 아기라니. 와 아기 같은 저희 너무 어렸는데 아기를 어떻게 키운단 말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정말 많이 몰려왔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캄캄함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 오라버니를 지금 병에 죽어가고 있는 오라버니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누이들의 마음. 지금 죽으러 가야 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 제자들. 그 깝깝하고 그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고난 앞에 있는 그들의 마음이 제 마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가자라고 계속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도저히 용기를 내서 해외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 핏덩이 같은 아이를 데리고 선교지에 나가고 이게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아직도 나가지 못하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아주 복된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내와 자주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해요. 만약에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고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뗐으면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게 달라졌을까? 어떻게 됐을까? 참 궁금해요.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저의 삶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그 때를 돌아볼 때는 참 아쉬운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이처럼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참 많이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오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세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두려움을 완전히 뒤바꿔서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만드실 그 믿음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만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죠. 그때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경험하길 원하세요? 안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저는 고난은 싫어요. 여러분 그 걸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가는 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시지? 바로 응답을 해주시지? 왜 이틀이나 머무셨다가 가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잘 안 해주시죠. 왜 그럴까요? 그 답이 오늘 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곧장 가지 않고 이틀 동안 거기에서 지체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대요. 여러분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곧바로 가셔서 이 나사로를 고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대교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육체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희망을 가지고 3일 동안 육체에 머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죽은 지 3일이 지나지 않았던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건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다시 들어갔다라고 태클을 걸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난 그 시점에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 모두가 희망이 없고 모두가 동일하게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나사로는 죽었어. 우리의 인생은 망했어. 여러분 그렇게 다 포기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때 예수님은 비로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타이밍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곧장 가지 않고 이틀을 유하십니다. 완전히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이미 죽었지만 모든 사람이 인정할 때까지죠.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그때까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들과 그 여건들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타이밍을 붙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린 이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바로 다음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메시아로 오실 왕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왕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지 진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지금 예루살렘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그런 죄값을 물으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기라도 하면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환영을 받으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이 긍휼함을 입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마지막 순간, 이게 진짜 영광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넘어서, 또 제자들에게 믿음을 키우어 주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이 숨어 있었던 진짜 목적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고 계셨다가 유월절에 맞춰서 다시 이 베다니로 오시게 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듭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1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린 이 놀라운 사건이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이슈가 됐어요. 소문이 막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몰려든 인파는 어떻게 연결돼요? 요한복음 12장에 넘어가면 마침내 이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2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환호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돌을 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완벽한 타이밍으로 자신을 잡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만드시고 마침내 이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이 진짜 해야 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영광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인류 구원을 위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구약의 언약을 완성시키시고 성취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누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하시는 모든 일에 그 다음을 미리 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다음까지 다 보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최고의 타이밍으로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는 지금 죽어가는 나사로가 보여요. 예수님, 왜 이 사랑하는 자에게 병을 주셨습니까? 예수님, 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데 왜 제 사업이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예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왜 우리의 자식들이 잘 안 됩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틀을 유하면서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우리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잡으려고 왔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이 현실을 넘어설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한 발자국을 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우리의 모습임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나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사용하셨고, 이틀을 머무셨고, 제자들을 독려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어려움 속에, 우리의 아픔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지금 당장 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그분의 영광을 위한 최고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때가 찬 경륜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때가 찬 경륜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어떤 거인 것 같으세요? 뭐가 신앙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일까요? 그것은 신앙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신앙을 생각해보면 신앙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 앞에 보이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이지만 그 나사로를 살리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부활의 시간표, 여러분 그것을 보는 거 신뢰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약속해 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실 거라고 했는데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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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적인 방법,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그래서 여종을 불러다가 사라 대신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낳죠. 그걸 보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 뜻이 있구나. 나의 이제 씨가 이제 태어났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그러세요. 내가 약속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삭을 통해 이어가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영광을 위한 시간표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 영광을 보이시고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아무런 희망과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해결되는 것 하나도 없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낭떠러지 그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은데, 하나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제 짝을 안 주시는데요. 우리 수험생들도 여기에 좀 있는데요, 보니까.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서 원하는 대학에 발표가 안 나고 떨어졌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상황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여러분. 영광을 위한 타이밍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을 보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죽었기 때문에 끝났어. 아, 나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갔으니까 내 인생 이제 망했어. 아, 내 취직이 잘 안 되니까 나는 이제 어떡한 거지? 와, 이 나이 될 때까지 난 결혼을 못했어.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현실적인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실패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때가 무슨 때인 줄 아세요? 죽음은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재료예요. 부활을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이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아픔과 눈물과 이 답답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극을 할 때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시는지 알고 계세요? 무대에서 우리는 커튼이 쳐져 있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이 최고의 연출을 위해서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태프들이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소품을 가지고 오고 분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짠! 최고의 타이밍에 딱 들어가요. 배우가 그래서 거기에서도 막 연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 뒤에서는 여러분 최고의 연극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가장 최고의 타이밍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께서 지금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 받았습니다.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최고의 타이밍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대합시다. 이 고난, 정말 통과하기 어려운 이 시간이지만, 그죠? 아, 저 목사님 앞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이 고통을 지나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 계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잘 통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이제 그 영광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저에게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